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자주 느낄 법한 감정이 공통적으로 하나 있죠. 그건 아마도 두려움 혹은 무서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심판받는다, 심판하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많은 장면들로 또 가득합니다. 우레, 불, 뭐 짐승과 같은 표현들이 그 이미지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저나 여러분 제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라도 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참 두렵구나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장도 그런 내용이었고 바로 앞장 8장도 심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을 보면 그 두려움은 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심판이 임재한 그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언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 장면이 삽입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심판이 곧 임할 거야라고 하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곧 일곱 번째가 가까웠는데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마치 다른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를 봅니다. 이 천사는 구름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머리에 무지개가 있대요. 또 이 천사는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불기둥 같은 발을 가졌어요. 곰곰이 보면 거점마다 등장하는 단어들을 주목할 때에 성경을 읽어보신 성도님들이라면 아 언제 한번 본 것 같다라는 단어들로 가득해요. 바로 이 단어들과 표현들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다 할 때 썼던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또 있죠. 창세기 9장을 보면 40주 40야를 물로 비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죠? 노아야 내가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며 약속의 징표를 보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뭐죠? 무지개입니다. 이번엔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표현이 또 한번 등장해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독대하며 대화하는 장면이 이 산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무엇처럼 빛났다? 해같이 빛났다. 해처럼 빛났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직면한 것은 그러니까 이 천사를 만나는 이 장면은 적어도 뭐가 아니다? 심판의 자리는 아닌 거예요. 심판할 거야. 두려움 속에 이 심판을 기다려 라고 하며 나팔을 불기 직전의 장면이 아니라 무언가 심판을 앞둔 두려움을 걷어내고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메시지 중심에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천사. 정확하게 표현해보죠. 힘이 센 다른 천사. 성경의 저자는 분명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다른이라는 알로스 때문입니다. 이 알로스란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같은 역할,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존재다.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음식을 뷔페에서 먹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탕수육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탕수육을 먹고 또 먹어야지 라고 접시를 가지고 가서 또 한번 탕수육을 퍼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먹은 탕수육과 두 번째 푼 탕수육이 같나요, 다른가요? 우린 사실 같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탕수육 한 알갱이 한 덩어리를 보면 다른 거잖아요. 마치 같은 역할, 같은 포지션을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에 다른 존재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알로스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예언하는 장면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거야. 그때까지 다른 본문을 보면 뭐하고 기다려? 기도하며 기다려라고 약속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곰곰이 이 말씀을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 누가 보혜사란 거예요? 성령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뭘까요? 원래의 보혜사가 계시고 두 번째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 같은 역할을 하지만 다른 존재가 너희에게 올 거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 성자와 성부 하나님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명 어떤 거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뭐 하셨다? 실행하셨다, 실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까? 맞죠? 성령님은요? 성령님도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배우지 않아요. 이렇게 배우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성령이 뭐 하신다? 보증하신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서? 내 주 하셔서 안에 계셔서 우리의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죠.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역할과 성령의 구원사역의 역할이 같아요, 달라요? 누가 와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다른데요. 근데 어떻게 알로스가 쓰인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사역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은 같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 사역으로 볼 때 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토록 장황하게 알로스를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죠. 요한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다른 천사예요. 그동안의 요한은 어떤 천사를 보았죠?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성도와 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천사는 평안과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아픔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로스, 또 다른 천사를 만났다는 건 역할은 같다, 하지만 다른 천사다. 앞에 천사가 심판을 계시하는 천사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천사도 역시 그 심판의 차원에서는 같고 그가 하는 일은 좀 우리에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천사, 이 천사와 독대하는 자리가 어디죠? 하늘입니까? 천상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은 천사를 어디서 만났냐면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이 땅의 마지막 우리가 이야기하는 묵시의 현장이 바로 천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의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묵시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바로 주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자세와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라면 어떻게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10장에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죠.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늘이 아닌 땅에서 한쪽에 바다, 한쪽엔 땅을 밟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몇 번 표현하신 적이 있죠. 바다는 우리의 일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사탄이 권세를 잡은 영역이라고 합니다. 땅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겐 자명하게 다가오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지 이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 이 천사가 계시하는 그 묵시와 종말을 듣고 있노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 기대찬 내용과 그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가슴 부풀어오는 기억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기록하거나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천사가 이런 부탁을 하고 이런 명령을 해요.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비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지 마라. 기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봉인해서 아무에게도 노출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7절 말씀을 보니 어떤 힌트를 줍니까? 그때가 올 거야. 그 비밀이, 인봉해서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는 그 내용들이 속히 선명하게 밝혀질 날이 올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굳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일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모습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적어도 내 일생 속에 이 시점, 이 사건 속에서 저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 시점에 그 기적을 경험하세요?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텀이 지나고 한 세월이 흐르고 문득 알게 돼요. 아, 그게 그렇게 된 게 은혜였구나. 아, 지금 이렇게 결론 짓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 은혜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도록 나 이렇게 겪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기억 없으십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찾기 위해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선명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비밀이 풀릴 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땅의 끝도 그렇다.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마치 그림자처럼 명백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보다는 그때가 되면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실게요. 시작.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모두 우리에게 드러내 보시기보다는 때로는 숨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도록 비밀로 감추시기도 합니다. 마치 거울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지만 그래서 좀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비밀이 풀리는 날, 그날이 올 것이다 바울이 고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진의가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그 주님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 성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희미한 그 약속을 붙잡고 가기 위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희미한 계시의 때를 너무 알고 싶어서 안달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요한아,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세상에 종말이 오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절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봉인해. 하지만 그 봉인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청하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성도가 할 일이 있습니다. 비밀을 기다리는 요한이 해야 할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두루마리를 먹는 거예요. 여기서 두루마리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비밀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좀 제가 들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매일 성경 읽는 통독일까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걸까요? 물론 맞죠. 하지만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죠. 내 심령에 주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내 내면에 주입시키는 겁니다.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엔 두 가지의 사명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의 달콤한 경험. 두 번째, 그 말씀으로 인해 주어지는 쓰라린 사명.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달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이 아침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독대하는 여러분의 자리가 달콤합니까? 아주 달아서 나의 삶에 지근한 만족이 됨을 고백합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합니다. 송이꿀보다 달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충분합니다. 그 말씀에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쓰대요. 내 배에서 너무 쓰대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그림 언어는 구약의 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해요. 바로 에스겔이거든요. 끝으로 에스겔 말씀을 보겠는데요.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의 감격, 말씀의 은혜를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얼른 먹어. 그리고 너에게 아주 달콤한 말씀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왜 쓰다는 거예요? 왜 쓰디 쓴 거예요? 사실 우리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집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게 하기에는 참 부족해요. 그래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말씀이 쓰다는 표현은 우리가 말씀을 못 지켜서 쓴다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쓴 이유는 그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주입시키려 해도 그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 세우기까지의 그 진통과 진액을 쏟아야 함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선교를 떠나 국내외로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거절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절감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이 거절감을 느끼셨냔 말이에요. 달콤한 주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쓰디쓴 쓰라린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에게 권면하시기 때문이에요. 거절감이 있어도 듣지 아니해도 달콤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것,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것, 이 은혜가, 이 사명 감당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2025년 여름 우리 3.1교회의 모든 선교 현장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 충만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저의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복음을 부끄럽지만 잘 전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3.1교회가 정한 모든 선교에 참여하는 제가 선교사의 사명을 받아 파송받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축호 전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배로 전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도구로 나타날 때에 그 영혼들이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기적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리 안 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이 어눌하고 어줍지 않을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속에서 그리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걸 듣고 누구도 개종하고 회심하며 예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저에게 너무 쓰고 쓰라린 사명일지라도 이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선포하실 때에 우리 함께 간절히 주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